오늘 우리 그 기관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구학관 목사님이시고요.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는 세상에서 아주 그 크게 쓰임 받으시고 유명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영문과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토플 강사님 또 저자이기도 하시다가 지금은 더 귀한 일 하나님께 부름 받으셔서 목회자로 지금 섬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올랜드 플로리다 올랜드에 있는 반석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또 목사님이 저희에게도 귀한 것은 우리 청년부 구연의 자매님의 아버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꼭 우리 교회 그 학부 형님이 목사님이시면 제가 주일이 되면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저희 교회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랑도 영적으로 교제를 하고 또 목사님도 가시면 저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현에 1월달부터 우리 교회 출석했는데 저 오른쪽에 있습니다. 어디 계시나 둘러보시네요.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오셨습니다. 예, 우리 현에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오클랜드에서 넘어오는 친구입니다. 예, 우리 이따가 광고 시간에 같이 더 환영하기로 하고 우리 구학관 목사님 나오셔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시고 양심이 깨끗하시고 마음이 겸손하신 목사님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자,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나마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가 감히 주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섰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님들의 마음도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의 눈과 귀 밝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온전히 듣고 깨닫고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내 능력이 너희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래전 한국에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열심히 고시 공부를 하는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왜 고시 공부를 하느냐고 물으니까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고시를 패스하는 것이 어떻게 주님을 위한 것이냐고. 그러자 그 학생은 다시 속사포로 대답했습니다. 고시를 패스해야 고급 공무원이 될 수 있고 고급 공무원의 위치에 올라가야 사회를 공의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학생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사용해서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고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미국의 어느 대학원생 수련회에 갔을 때입니다. 명문 음대에서 작곡을 전공하는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학생은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꿈은 윤희상 씨와 같이 되는 것이라. 그러나 자신의 궁극적인 비전은 북한 선교라고 했습니다. 윤희상 씨는 한국이 남은 작곡가로서 독일 베를린 음대 교수를 지냈고 독일 정부에서 주는 가장 큰 문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제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윤이상 씨와 같은 유명한 작곡가가 되는 것과 북한 선교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러자 제가 답답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윤이상 씨와 같은 유명한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어야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어야 북한 선교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학생과 같은 크리스천들도 꽤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과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주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12년 전 지금 섬기는 교회를 제가 개척했을 때입니다.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비전을 가진 한 젊은 성도를 만났습니다. 벤처 기업을 하는 40대 초반의 유능한 비즈니스맨입니다. 서울에 잘 알려진 교회에서 목사님의 오른팔 노릇을 하다가 온 사람입니다. 자신이 개인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똑똑한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기독교 교육을 철저히 시킨 후에 유능한 기독교 인재들을 다수 배출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겠다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기독교 교육에 소망을 갖는 크리스천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대학과 기독교 중고등학교와 기독교 초등학교와 기독교 유치원들이 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팎에는 세상의 정치력과 경제력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다니엘과 요셉과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한 지도자들을 배출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그 의도만큼은 순수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가? 오늘 우리는 고린도서 전후서 본문 말씀을 일부를 같이 묵상함으로써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잊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중요한 원칙을 다시 깨우치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원칙은 내 능력이 너희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 다 잊어먹으셔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뇌리에 새기시고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그 배경이 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서부터 25절 말씀을 요약하면 바울은 먼저 기독교 복음 자체의 어리석음을 설파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 자체부터 어리석기 짝이 없다 하는 것을 설파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그리스도는 세상의 지혜자들과 관원들에게는 미련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만으로 판단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처형당하신 예수님은 절대로 남의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시아는 백마 타고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하리라고 고대했던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신 예수님은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십자가 그리스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기 짝이 없고 걸림돌이 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진행형입니다. 아직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유일한 복음으로 무엇을 전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은 사람보다 지혜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은 사람보다 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은 미련하고 무능력하게 보이는 십자가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지혜와 능력보다도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에서 어리석게 보이는 것은 십자가 복음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2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 육체를 따라 우리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아니면은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라고 번역합니다. 지혜자와 권세자와 가문이 좋은 자가 너희들 가운데 많지 않도다. 한마디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별 볼 일이 없는 자들이 너희들 대부분이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얘기를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왜? 별 볼 일이 많은 자들이 거의 많은 교회를 채우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너희는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에 젖어 살았기에 세상에서 인정받는 지혜자와 권세자와 가문이 좋은 자들, 사회의 유명인사와 유지들, 그들을 우러러보고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하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제자를 택하시는 기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리스보와 가이오와 스테바나와 같은 소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세상에서 학문이나 권세가 있는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좋은 가문 출신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만큼이나 그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무능했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26절 말씀의 요지가 아닙니다. 26절의 요지는 이 말을 하기 전에 한 말에 있습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은 세상의 지식인이나 능력자나 성골들을 부르시지 않고 별로 본받거나 흠모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택하신 것 100%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니라. 27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여기 없는 것들 영어 성경들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 존재가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고약하신 하나님입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시기 위해서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사 이것을 세 번이나 되풀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것은 무지한 자가 지혜자보다 낫기 때문도 아니고 약한 자가 강한 자보다 낫기 때문도 아니고 천한 자가 존귀한 자보다 낫기 때문도 아니고 멸시받는 자가 교만한 자보다 낫기 때문도 아니고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보다 낫기 때문도 아닙니다.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두 부류 모두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둘 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자들을 택하셨다고 하는가? 둘이 똑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왜 세상에서 약하고 천하고 천덕부러기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가? 29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모든 공을,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모든 공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왜? 그 사람 아무리 봐도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의도가 순수하고 동기가 좋아도 그 사람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룬 자들, 갖춘 자들,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은 죄된 인간은 역시 보라고. 저 사람은 명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가문이 좋기 때문이라고, 저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이라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두 가지 연결된 진리를 설파했습니다. 첫째 진리는 기독교의 유일한 복음인 십자가 그리스도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100% 무능력한 구원주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을 예배하고 있는가? 세상적으로 100% 실패자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 실패자와 같이 살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그건 그거고 나는 내가 원하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그리스도는 어리석기 짝이 없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설파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둘째 진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는 한결같이 무능하고 무지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세 번째 연결된 진리를 설파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능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똑같이 무능력하고 미련한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온전케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바울은 먼저 당시 많은 거짓 교사들과 같이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떠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고 시작합니다. 바울이 3층천까지 올라갔다 온 경험, 낙원에까지 올라갔다 온 놀라운 경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케 하지 않으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육체의 가시라는 것, 문자적 의미는 살에 박혀있지만은 빼낼 수가 없기에 큰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은유적인 의미는 사람을 계속 괴롭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가시가 뭔지 모릅니다. 모르기에 좋습니다. 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누구에게나 이 사단의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된 습성이나 뿌리치기 힘든 유혹과 같은 영적인 어려움인지 아니면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핍박과 괴로움과 같은 그런 심적인 육적인 어려움인지 아니면은 안질이나 간질이나 말떠듬, 열병과 같은 신체적인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어려움은 첫째 하나님이 보내신 사단의 사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가 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고의로 나에게 보내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 사단의 가시 비슷한 것만 있으면 제발 이것 좀 제거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계속 울부짖고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릴 텐데 사도 바울은 이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본 것입니다. 자신을 계속 괴롭게 하시는 목적은 거짓 교사들과 같이 우쭐해져서 자신의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계속 떠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지나가게 하옵소서 세 번 기도하셨듯이 나도 세 번 기도하였으나 9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 이르셨다고 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부족함이 없도다. 너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도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니라. 나의 능력은 약한 자에게서 온전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이해하고 무릎을 치고 이마를 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런 감명이 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자신에게 심각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 따라서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있는가?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왜 자신의 어려움,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자랑한다고 하는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한번 방문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계속 머무시기를 원하기에 내가 계속 연약한 자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배운 교훈을 자신이 체험한 모든 경험에 적용합니다.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그가 수많은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약한 그때의 실상은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역설적인 진리를 설파한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온전케 됩니다. 내 능력이 너희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에 있다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의 강함을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강렬하게 드러나기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드리기 원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전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세상에서 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조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똑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다 연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잘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능력받고 남의 조롱을 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참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돈이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권세가 있어야, 건강이 있어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 하나님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악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수없이 선포하시는 진리입니다. 영의 눈이 뜨인 자들은 볼지어다. 주님 자신의 출신 배경과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신 삶은 연약한 삶이요 무기력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 선조 가운데 네 명이나 경건한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멸시했던 이방인 여인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직업은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였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핍박을 받아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무명의 촌 나사렛에 정착해서 30년을 희끄무레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공생사역에 들어가신 후에는 교육받지 못한 제자들과 함께 시골 갈릴리 지방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서울, 강남 지역에 진출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이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을 친구 삼아 지내셨고 예루살렘에 오셔서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당하신 후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잡혀가셔서 두 명의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가장 치욕스러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100% 실패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확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중에 육신은 죽지만은 다 부활의 영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데 있다 하는 것 우리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에 있다는 진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님 제자들의 출신 성분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오늘날 우리 목회자와 같이 랍비 학교 출신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도 좋은 랍비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제자로 리크루트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께서 목회자 청빙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 주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었고 세리하던 사람, 멸시받던 사람, 또 방골 출신의 열심 당원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였지만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이 잡히시자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언변이 좋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자신의 육신에 있는 사단의 가시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어눌한 언변도 고백했습니다. 나는 연약함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며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끼같이 되었도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찌질이와 같이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확하게 주님 때문에 이런 무능력한 삶을 살았기에 당시 거짓 교사들과 같이 자신의 말과 논리와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본능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서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에도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즐비한 박사, 의사, 변호사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도대체 무슨 신비한 역사가 있길래 옛날 예수님 제자들과는 딴판인 사람들이 교회를 꾸역꾸역 모이고 있는가 우리 심히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확하게 약하고 비천한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는 이 험난한 세상 헤쳐나갈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베드로 무학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러기에 세상의 지혜를 떠들지 않았고 자기가 주님에게서 들은 말씀, 단순한 진리만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기에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단 한 번의 설교에 3천 명이나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에 있다는 진리는 첫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도 알 수 있고, 둘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제자들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셋째 주님의 가르치심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합니다.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합니다. 능히 욕당하고 핍박당하고 중상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됩니다. 양심이 깨끗하면 그래야 됩니다. 아니면은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면은 셋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처럼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면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처럼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설교자를 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양심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아니면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면 참 목사 똑똑하다 박수치고 끝납니다. 그런 일은 초대교회에 없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교회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우리 생각과는 달리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주님 가르침의 내용은 한마디로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무능력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십자가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도대체 뭐를 구체적으로 찬양하는 겁니까? 그 입술의 고백에 합당한 삶의 방향의 우선순위 조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늘 하는 대로 그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 교회 가면 늘 하는 거니까 주일 예배를 프로그램과 액티비티로 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어차피 세상에 나가서 세상 물결을 타고 사는 거니까 하고 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처럼 불쌍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 많은 시간 내고 돈 내고 달란트 내고 다 섬기면서 나중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서면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르니 악한 자들아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거 한쪽으로 올인해야 되는 것이지 양다리 걸치고 사는 것 정말 무지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하는 말씀. 이사야서 55장 8, 9절 말씀 이 우리가 매일 기억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내 생각과 길과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물론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자기 판단을 믿습니다. 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 하나님 생각과 길은 내 생각과 천지 차이로 다르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온전케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목사들이 늘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역예배 인도자들로부터 구역인도자 성경공부 시간에 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성도 집에서 구역예배를 드릴 때는 거의 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성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거의 늘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 어려운 집을 보면 상대적으로 나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위로받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떠나지만은 부자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엔 정반대로 상대적인 결핍감을 느끼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부부싸움하면서 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애들은 집에 돌아오면서 그 집에서 본 수많은 책과 장난감들 사달라고 부모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유하면 쇼핑하고 여행하고 다니느라고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3일 예배조차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할 일이 없어서라도 주님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라도 새벽 예배에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려운 성도가 많이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벽 예배가 텅 빌 겁니다. 저는 또한 구역 인도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구역 인도자들에게 그리고 교회 전체에 놀라운 은혜를 끼치는 것을 5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생생하게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예는 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중부의 어느 교회에 섬길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2시간 반 떨어진 조그만 학교촌 학생교회에 금요일마다 내려가셔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고 주일 1, 2부 예배 끝나면 즉시 또 내려가셔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올라오셨을 때입니다. 제가 그 교회 부목회자로 목사님 따라 내려갈 때도 많았고 제가 대타로 내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조그만 얼마 되지 않는 학생교회 전임 목회자도 없기에 새벽 예배 인도할 사람도 없고 수요예배 인도할 사람도 없는 그 조금 교회에 한 연약하기 짝이 없는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천하기 짝이 없는 한 대학원생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가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본 어느 누구보다도 전혀 과장 없이 가장 경건한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원생입니다. 수학과면은 아무리 잘 영어를 해도 누구나 장학금을 받고 TA를 하는데 영어가 안 돼서 영어 시험을 12번을 봤습니다. 12번을 봤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기 찢어지게 가난해서 와이프는 운동부 출신이고 그래서 애기 신발을 사러 갈 때 그 거라지 세일에 가서 삽니다. 2불 주고 사왔다가 곰곰 생각해보니까 너무 비싸게 준 것 같아서 가서 도로 물렀던 그런 와이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찢어지게 가난하기에 2잡, 3잡 뛰면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도 없는데 예배를 드려요.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기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한 세상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는 한 대학원생 때문에 거기 많은 대학원생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그리고 잘 알려진 명문대학에 다니고 하는 대학원생들이 있었다면 그런 일 절대로 안 일어났을 겁니다. 왜? 바쁘다 바빠 하면서 살기 때문에. 늘 새벽기도 나옵니다. 애가 어린애들인데 어린애들 둘 들쳐업고 나옵니다. 투잡, 쓰리잡 뛰느라고 도시락을 쌀 시간이 없으면은 집에 돌아갔다가 학교 갈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락을 두 개를 싸들고 새벽에 싸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제가 5년 반을 보고 그 다음에는 가까워져서 지금까지 친분을 유지하고 삽니다만 단 한 번도 얼굴 찡그리고 얼굴에 회색이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것을 가진 자이냐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민교회에서 그 학생의 3분의 1 정도만 돼도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은 눈을 크게 뜨고서는 목사님이 정신이 있냐고 지금 미국 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야단을 칠 텐데 이 학생은 누가 나오라 그러지도 않다고 늘 새벽기도를 드리고 밥 먹을 때 혼자 먹지 않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꼭 학과 도서관에 가서 밥을 먹든지 아니면은 스튜던트 유니언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차별로 공격을 합니다. 중국 여학생, 일본 학생, 미국 사람 누구 예수 믿으십니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영어도 잘 되지 않는데 전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학교에서부터 먼 형편없는 싸구려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스튜던트 유니언에서 복음을 전한 미국인이 하도 신기하다고 생각돼서 그에 물었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나 수학과 학생이라. 너 지금 어디 사느냐? 어디 산다고? 왜 이렇게 멀리 사느냐? 거기가 제일 싸서 그렇다고. 어, 그러냐? 너 내가 집을 몇 채 갖고 있는데 내 집 가운데 하나 들어와서 살지 않겠느냐? 꿈인가 생시인가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내려가 보니까 그 현실이었습니다. 넓은 3 bedroom apartment, 하우스에 앞마당 뒷마당 있는데 거실이 있고 greeting room 따로 있고 있는데 거기서 부영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공짜로 살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학위를 잘 마치고 대학의 교수로 갔습니다. 시험 12번 떨어지고 대학원 졸업할 때쯤 돼서 시험이 붙어서 그때 TA를 두 학기를 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학생 얘기를 하는 것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연약한 학생 하나를 통해서 거기 교회 전체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금요일 날 제가 거기 내려갔습니다. 늘 식사하고 난 다음에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나눕니다. 근데 이 형제가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제가 오늘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왜 울었냐고. 제가 수업을 끝나고 파킹장으로 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파킹장에 제 윈드쉴드에 무슨 쪽지가 붙어있다는 겁니다. 또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나는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뭘 잘못해서 티켓을 받았는가. 가서 봤더니 누가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 메모를 봤더니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차를 빼다가 당신의 차를 뒤 범퍼를 조금 박았다고. 내가 볼 때는 크게 들어가지가 않았는데 그러나 만약에 범퍼를 고쳐야겠으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라. 그 다음에 한 말이 그로 하여금 눈물을 터뜨리게 했습니다. 나는 결코 부자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겠다. 왜 그 쪽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는가? 몇 년 전에 자신이 미국에 처음 와서 운전이 서투를 때 그 똑같은 파킹라트에서 차를 빼다가 옆에 차 곁을 긁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는 자동차 보험도 듣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겁이 나서 거기다가 자기도 모르게 침을 바르고 그리고 흙을 묻혀놓고 도망갔다고 했어요. 두고 그 기억 때문에 그 파킹장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다 잊고 있었는데 그 다른 미국인 크리스천의 노트를 보면서 내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이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런 형제가 있기에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고 있던 다른 모든 형제 자매들이 마음 문을 열고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평양 부흥 대운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네 집 소를 훔쳤습니다. 누구 아내를 가늠했습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 대학 청년부에 가면은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고백, 공기만 진동시키고 끝납니다. 또 하루는 내려갔더니 고백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이지만은 기도가 필요하다. 제가 잘못 들어온 이메일을 한번 클릭했다가 포르노를 보고 그것에 많이 시달려왔는데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포르노를 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갖고 이제는 계속 포르노를 보지 않게 해달라. 이거 지금 누가 이런 고백을 하는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젊은입니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과 같은 젊은. 왜? 삼층천에 갔다 온 기독교 역사상 유일무이한 그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 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물 마시듯이 짓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오셨기에 성령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환하게 빛을 비추시기에 예전에 존재하는지 몰랐던 수많은 먼지, 더러운 것들, 떡공이들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신의 죄를 수없이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든 분들 부역예배에서 딴 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화의 길을 제대로 가셨다면 성경 말씀을 많이 가슴판에 새겨놓으셨다면 말씀의 등불의 빛이 더욱더 커서 젊은이들보다 몇십 배가 되어서 젊은이들이 보지 못하는 죄를 수없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평생 살았던 건 죄만 짓고 살았구나. 젊은이들 앞에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러고 살았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 노인네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미니스트리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실 일입니다. 이 젊은 대학원생 구역예배에 나와서 이번에도 또 시험 떨어졌습니다 하고 간증할 때마다 늘 웃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그 시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투자, 수리자 공급해 주셔서 아내를 먹이고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건강 주시고 영적인 건강 주셔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갈 길이 멀었지만 늘 옆에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침상 아래 둘 수가 없고 말 아래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구원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도 고구마 전도왕처럼 계속 찌르면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크게 문제가 있는 뿐입니다. 왜? 성경에 따르면 나는 구원받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전도하고 안 하는 것은 옵션이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남에게 전도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아놓고 땅속에 묻어놓은 자는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께서 가만히 놔두시기를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형제가 간증하는 것은 다 자신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이 형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 얼마 되지도 않는 그룹에 거기 명문대학을 나온 한국 교수가 셋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이 나와서 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대학 교수고 그 중에 하나는 CCC에서 간사까지 했고 똑똑하고 그랬지만은 그 목사님이 그 연약한 대학원생 형제 그를 책임자로 세우고 나머지 교수들도 그 권위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성경적인 어프로치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계급받고 들어와서 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배우지 못했고 아무리 무능력하게 보여도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형제가 있었기에 구역예배가 참 구역예배가 됐습니다. 성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뜻을 이루게 됐습니다. 과거에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현재 계속 성화되어 가야 되고 나중에 영화로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이루게 됐습니다. 사단 마귀는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는 약하면 안 되고 강해야 한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으로도 잘 살아야 한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가 십자가를 짐으로 연약해질 때 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나의 수많은 생각과 계획과 포부 이거 내려놓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된 본성과 악한 습성에 골이 깊게 배어있기에 우리 서로를 괴롭게 하고 삽니다. 서로에게 수많은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매일 주님 전에 나와서 이걸 없애달라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 주어진 십자가를 잘 치라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치고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성화시켜 가셔야 나중에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골고다까지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골고다에 가서 죽으시듯이 너희도 죽을지니라. 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남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많은 사람 복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따라서 골고다에 와서 너도 죽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똑똑한 학생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킨 후 사회를 변화시키겠다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적으로는 100%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왜? 주님은 세상에서 학문이 있는 자를 부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 어느 누구도 고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유학 가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머리 싸매고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높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나는 돈 욕심이 전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그 돈을 선교에 사용하는 것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시면서 부자는 고운 옷 입고 연락한 것밖에 없는데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는 삶을 산 것밖에 없는데 음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권세욕이 전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고급 공무원이 되게 하시고 나의 지위를 이용해서 공의롭게 치리하시면은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고급 공무원이 되어야 세상을 공유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100%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대로 사는 것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집중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많은 돈과 많은 권세는 사람의 외적인 상태는 향상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는 다스릴 재주가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육적인 형편과 처지를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온 마음의 정력을 낭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돈과 권세가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만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공로 주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구원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팎에서 주님 이름으로 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그거 하시기 전에 다른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믿음은 내 생각과 길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천지 차이로 다르다 하는 것 늘 기억하고 나의 죄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기 전에 주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마리아와 같이 듣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둘째,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셋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뛰면은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자신의 의의로 하나님의 의의를 대적하고 맙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가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도 불경건한 자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때 나는 너무나도 부정한 자구나. 하나님의 공의에 비할 때 나는 불의하기 짝이 없는 자구나. 그러기에 늘 엎드릴 때마다 주여 나는 악하고 추하고 정죄하지 못한 자니이다. 세리와 같이 기도하고 이사야와 같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제일 먼저 이게 있어야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주님을 알아갈 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뛰어도 주님의 길과 방법대로 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설교를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의지를 전혀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행사해야 됩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믿음은, 로버트 믿음은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는 것이 참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행사하되 몇 가지를 늘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믿고 창조주께서 정해주신 질서 안에서 그 자유를 행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 구원주 성자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믿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의 범위 내에서 자유를 행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셋째, 성화주 하나님 성령님이 약속에 신실하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약속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지혜와 주권 이것을 다 믿기에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 자인 것을 늘 기억하기에 내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형편과 처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메시지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세상에서 힘을 키워서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오던 길을 돌이켜서 연약해짐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얼마든지 우리의 죄된 본성과 악한 습성을 싸워서 이기고 성화되어 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된 본성의 골이 깊고 또한 악한 습성의 골이 깊기에 사단 마귀와 싸울 때마다 번번이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을 띄우기를 좋아하는 미국 문화에 살기에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이 샌프란시스코에 살기에 우리도 모르게 연약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도도한 조류에 끌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아니라고 하실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위해서라도 우리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강건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무릎을 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시는 주님에게 눈을 고정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의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화의 길을 묵묵히 가는 자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이 짧은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부 잠깐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된 삶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토록 먹고 마시며 기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